우리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이 단에 몇 번 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찬양대 찬양을 그냥 찬미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얼굴들을 유심히 다 살펴봤습니다. 전과 다른 새로운 감회가 있고 참 이렇게 성실하게 훌륭하게 봉사하시는 청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제 개인의 솔직한 심정과 또 제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이 시간 첫 시간부터 제가 이 중앙교회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정신과 이 마음으로 봉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협력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연혁을 다 읽어봤습니다. 90년 이상의 정말 기나긴 역사를 지나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 교회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사탄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연혁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그 규모나 재정으로 볼 때에 이 종로 이 한 복판에 이러한 땅과 교회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격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장래 이 한국의 재림교회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이 땅과 교회를 지키고 계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한국 교회를 향한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신 이 중앙교회에 이 부족한 사람이 오게 된 것을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종한합회 총회 이후에 제 거취에 대해서 세 곳에서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인간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하지만 이 서울중앙교회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이 계신 것을 제가 확신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시고 열심히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첫 시간이지만 제가 당돌하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 정의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가 내가 여러분 개인의 편에 설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올바른 일에 정의에 굳게 서는 그런 목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될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부탁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각 개인의 종교적 의무를, 신앙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출석하는 일이나 또 선교활동하는 일이나 각종 헌금을 하는 일이나 또 구제사업이나 여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신앙적 의무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부탁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께서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환영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목사는 한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평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의 개인 생활에서 또 인간적 약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생활이나 설교나 행정 방식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속에 불만 있으시면 불평 있으시면 뒤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직접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무기명으로 편지를 써서 제 사무실에 넣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혹은 인간사회 수많은 오해와 불신이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많은 추측과 편견과 억측 때문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피차간에 협력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이 싹싹하고 그렇게 명랑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에게 오해를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시고 저를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이제 계신데 그분이 좀 친해진 다음에 저에게 그래요. 자기가 처음 목사님 봤을 때 되게 목사라는 사람이 인상이 잘한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올해 속마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 보는 것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접근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한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그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상록숙교회인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개종하신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나이가 꽤 많이 드신 분인데 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더니 이제 나가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제가 지금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교할 때 복음만 전하면 되지 다른 교회에서 안식일교회로 개종한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화가 나서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말이라도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잘못 들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항상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생각만 해도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고 우리 성도와 교제가 늘 기대가 되고 활기찬 그런 활기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귀차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설교 시간에 건강한 교회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의 어떤 방침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제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안식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첫 번째, 저는 이 교회에 심어하는 동안에 이 말씀과 영성의 면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를 보면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도덕적인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종종 이 기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글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또 이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교훈만 가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 일반 서적들 중에 성경 이상으로 잘 짜여진 책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가 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나 구성이 어떤 다른 불교나 이런 잘 기초가 다져진 종교의 경전보다 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역사 자체만 가지고는 성경보다 훨씬 더 앞선 역사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교훈 자체만 가지고는 성경보다 더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도덕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반 책과 다른 점은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일반 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서적을 죽은 책이라고 하면 성경은 산 책입니다. 일반 책을 길거리에 서 있는 동상으로 비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은뱅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상태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 생명력과 에너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히브리 4장 12절에 그 운동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헬라어 원말로 보면은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은 그 에너지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활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잘 안 보지만, 내가 교회 출석 잘 안 하지만, 교회 잘 가고 또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낫다는 것이지 영적으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보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에 말씀과 영성의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는 대부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 자신을 영성 있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가급적 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같이 영의 좋은 양식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에 나와서 말씀 듣지 않고 집에서 말씀 제대로 보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리들이 다 멀고 불편하시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참된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배경을 연구한 결과 그 학생들이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기까지 과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러 날 동안 그 폭력, 아주 난잡한 그런 복잡한 비디오 이런 것에 여러 날을 몰두해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람을 치고 총을 쏘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비디오 테이프를 열심히 보면서 거기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나와서 동료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이유는 늘 육신적인 생활에 나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밖에 못 삽니다. 정말 영적인 삶을 원하시면 개인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영적인 사물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으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온종일 육신적인 삶에 분주하고 몰두하다가 저녁에 잠깐 그냥 묵상기도하고 자면 결단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서 이 교회가 말씀과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피차에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점을 두고 싶은 문제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는 말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0마디 말씀을 가르치고 100마디 말을 들은 것보다 하나를 가르치고 하나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촉해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것과 맞지 않는 죄인의 체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접촉하고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순종하려다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남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셔서 구제하고 싶은데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좀처럼 자존심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좀 화를 안 내고 살고 싶은데 타고난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내 현실이 서로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선은 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와서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질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피아노를 잘 치는 그 남자들을 보면 참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나도 피아노를 한번 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쳐집니까? 쳐집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합본 23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에 맞서서 싸우는 반면에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기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경건의 연습은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너무 율법주 아닙니까? 변화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변화가 많이 왔습니까? 거의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와서 말씀 듣고 잠시 감동을 받고 옳은 말씀입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다 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제와 똑같이 삽니다. 그렇게 살기를 10년, 20년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물론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세자녀 지도법 1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충동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겨 버린다. 신앙적 노력, 경건한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환경의 조류에 자기를 떠맡겨 버립니다. 품성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번의 감정의 폭발이나 그릇된 방향으로 한 걸음 잘못 디디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큰 실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완전히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은 행위의 반복으로 그 행위가 습관화되어 선악간에 형성된 것을 말한다. 올바른 품성은 참을성 있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위탁받은 재능과 재간을 개발시킴으로서만 꼴지울 수가 있다.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나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과 싸우며 품성의 개발을 위하고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과 싸우고 늘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쟁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품성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인간의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초창기입니다. 올림픽이 아마 초창기 역사일 겁니다. 그 당시는 우승을 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시들어질 월계관 쓰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 메달 도금한 거 진짜 금도 아니고 도금한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까? 저는 그 여러 운동선수들 가운데 축구선수들은 그래도 뭐 40분, 50분, 90분 뭐 몇 게임을 뜁니다. 운동 시합에 나가면. 그런데 연습은 많이 하고도 실제로 나가서는 조금밖에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100m 달리기 선수들. 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데 운동장에 가서는 얼마큼 뜁니까? 10초. 짧을수록 좋아요. 그 10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메달 하나 따려고요. 따봐야 도금한 것, 그리고 딸지 안 딸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100m 달리기는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 그거는 10초라도 뛰죠. 역도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쇠붙이를 들었다 놨다 4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장에 나가서는 들어올리고 한참 있습니까? 내가 이거 얼마를 연습했는데 빨리 내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들자마자 규정 시간에 빨리 내려야 됩니다. 힘이 들어서. 잠시 들었다 내릴 그 쇠붙이를 4년 동안 들었다 내렸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는 그 연습을.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과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자녀 지도법 1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실상은 연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결함은 그들을 지배하는 감정의 능력이 아닌 감정을 복종시키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반면에 격정을 억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이다. 여러분, 다른 일에 실패할지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더라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양보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또 제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겠습니다. 이 교육과 훈련은 반복과 지속성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자기는 5년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굉장히 그 자부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은 자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말이라고 해서 그냥 다시는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자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했으니까 또 한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한 설교는 제가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제가 반복해서 해서 우리의 생활이 교육과 훈련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하늘에 가고 싶은 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자서 연습하는 것하고 코치나 감독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뭐 유능한 코치나 감독은 아니지만 제 자신을 열심히 단련시키고 또 여러분에게도 같이 협력을 요구할 때 이 교육과 훈련에 좀 열심히 함께 응하셔서 아름다운 결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절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이 역사에 동참하셔서 함께 변화를 체험하십시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거칠고 녹슬고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허술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언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는 동안에 열심히 함께 말씀으로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말씀 따라서 열심히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마침내 정금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